네, 이제 앞선 이제 파트 3까지 대략 거의 한 3시간 분량의 내용으로 개념을 잡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뭐 백문이 불여일견 이제서야 한번 액티브 디렉토리를 한번 설치하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파트 1에서 시작할 때 이제 웃는 표시란 슬라이드를 놓고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이게 제가 금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즉 아이트캠프라고 이제 하루짜리 실습 세미나가 있는데, 이 실습 세미나가 없는 날, 뭐 제가 좀 날짜가 좀 비는 날, 코알라 공부방이라고 해서 액티브 디렉토리의 기초를 제가 지난 3년간 한 7번인가 8번 정도 진행을 했었는데, 거기서 쓴 슬라이드에 조금의 내용을 추가해서 지금 진행을 하는 것이고요. 해당되는 캠프 꼭 공부방에서는 이 실제 VM을 제가 드리고 실습하는 코스를 같이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뭐할수 있는 방법이 없죠. 뭐 같이 놓고 제가 매뉴얼 놓고 전부 컴퓨터 키시고 이럴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데모를 통해서 바로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D를 까는 얘기, 설치하는 얘기에 대해서는 앞서 오랫동안 윈도우를 하셨던 분들은 딱 떠오르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DC 프로머럴의 DC 프로모션이라고 하는 그 명령어가 기억을 하실 건데, 그럼 이제 마우스가 팍 올라와가지고 여러 가지를 할수 있게 되었는데, 이러한 DC 프로머라고 하는 방법론이 윈도우 서버 2012에서 없으셨습니다. 정확히 없으셨다기보다는 좀 방법론이 바뀌었다는 것이고요. 이게 왜 DC 프로모션이냐라는 얘기를 하신 분들 되게 많으세요. 이게 기본적으로 윈도우 서버를 까시면 이 윈도우 서버가 스탠드얼론이죠. 아니면 AD에 조인을 하게 되면 얘가 그냥 멤버 서버라고 부릅니다. 용어적으로는. 근데 이 멤버 서버가 도메인 컨트롤러로 이제 승격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프로모션이라 표현하고요. NT 4.0 때는 설치할 때 선택하게 돼 있었어요. 아주 옛날에는요. 설치할 때 이게 PDC냐 BDC냐 선택할 수 있게 됐었고, BDC라 선택을 하면 PDC가 누구냐 이런 식의 질문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윈도우 2000부터는 액티브 디렉토리를 서비스하기 위한 도메인 컨트롤러로 승격하는 절차를 밟았었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다시 이제 디모션이라 표현해서 이제 내려주는 작업을 할수 있게 되었었습니다. 근데 윈도우 서버 2012에서 원격 서버를 작업하기 위한 서버 관리자의 기능이 강화가 되면서 DC 프로머라고 하는 명령어는 실제 로컬에서밖에 못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원격 데스크탑으로 접속을 해서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설치하게 되는데 그게 불편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서버 관리자 속에서 원격 작업을 진행하게 하려고 DC 프로머가 조금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현재 서버 관리자 내에 있는 도메인 컨트롤러의 작업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역시나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이제 보시면서 바로 얘기를 하시죠. 뭐 이제 때에 맞춰서 내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윈도우 서버 2016에서 데모를 시작을 하는데요. 제가 살펴본 결과는 2016이나 2012나 2008이나 설치하는 방법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서버가 준비가 되시고 나면은 AD를 설치하시려면 첫 번째 하실 일은 도메인 컨트롤러는 고정 IP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랜카드에 대한 정보를 확인을 해야 되죠. 지금 현재 전 DHCP로 받게 되어져 있고요. 변경을 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및 공유 센터를 열고 이더넷을 클릭한 다음에 속성을 클릭해서, 너무 쉬운 얘기 하고 있죠? 해당되는 컴퓨터에 고정 IP를 부여하겠습니다. 그래서 192.168.50.31번에 게이트웨이 집어넣고, DNS를 집어넣고요. 근데 뭐 오랫동안 AD를 하셔서 오늘 그냥 자기 머리 식히는 차원에서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혹시 계신다면은, 해당되는 DNS에다가 자기 IP를 집어넣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옛날 2000인 같은 경우는 이게 안 바뀌었었어요. 그래가지고 DC를 다 올리고 나서 DNS가 외부 주소로 돼 있으니 당연히 도메인 컨트롤러 연결이 제대로 되지 않는, 말 그대로 이벤트 뷰에 불바다가 났었는데, 윈도우 서버에 AD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적인 이슈 중에 DNS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지금은 AD를 설치하면서 해당되는 서버의 DNS의 기본 설정을 자기 자신으로 변경을 해줍니다. 그래서 아무 DNS, 현재 동작하는 DNS를 일단 집어넣고 확인을 누르고, 확인을 눌러서 정보를 확인하겠고요. 그리고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윈도우를 그냥 까시면 컴퓨터 이름은 랜덤하게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하는 컴퓨터 이름을 사전에 설정하는 작업들은 당연히 하셨겠죠. 다시 대시보드로 돌아가서요. 역할 및 기능 추가를 클릭을 하죠. 역할 및 기능 추가를 클릭을 하면 이제 마법사가 올라오고요. 다음을 클릭하면은 역할 및 기능 추가 계속하겠다. 다음 서버 선택 다음. 만약에 여기에 원격지 서버가 있다면 서버를 선택하고 다음을 누를 수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DC 프로모가 좀 구조가 바뀐 셈인 거고요. 지금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DC 프로모 툴을 설치하고 걔를 호출하는 구조로 바뀌었다 보시면 돼요. DC01을 선택하시고요. AD 서비스는 액티브 디렉토리 도메인 서비스라고 하는 서비스를 체크를 하게 되면은 관리 도구를 같이 깔 것이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기능 추가를 클릭하면서 해당되는 툴들도 같이 깔아주겠다. 지금 제가 앞서서 뭐 사용자에 대한 어트리뷰트 보고 뭐 작업 마스터 이전하고 여러 가지 데모를 했던 툴들이 바로 관리 도구에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다음을 클릭하면은 네. 이제 추가적으로 필요한 역할이 있냐, 아까 선택됐던 관리 도구가 어디 들어가 있냐, 네, 쭉 내려보면은 서버 원격 관리 도구의 역할에 액티브 디렉토리 도구가 이렇게 앞서 선택을 했었기 때문에 추가가 된 셈인 거고요. 다음, 예, 설치를 누르면은 AD 도메인 컨트롤을 설치하기 위한 기본적인 모듈, 관리 도구들이 쭉 설치가 되게 됩니다. 이 관리 도구들이 설치가 완료가 되게 되면은 해당되는 곳에서 뭘 할 수가 있을까요? 해당되는 서버를 도메인 컨트롤러로 승격시킬 수가 있는 셈인 거고요. 이래서 도메인 컨트롤러 프로모션 줄여서 DC 프로모라는 작업을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치가 완료된 이후에는 마법사를 이용하게 되고요. 이제 마법사를 통해 가지고 앞서 잡아놓았던 개념을 기반으로 우리가 어떻게 도메인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첫 번째 서버이기 때문에 첫 번째 포레스트가 만들어져야 하고요. 첫 번째 포레스트가 만들어지면 당연히 첫 번째 도메인 컨트롤러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이제 도메인 컨트롤러 설치가 다 마치고 나면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의 도메인에는 두 대 이상의 도메인 컨트롤러가 당연히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한 대가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한 대의 도메인 컨트롤러를 추가하기 위한 추가 작업이 또 필요하겠죠. 그때는 똑같습니다. 지금 작업과 똑같이 AD 관련된 서비스 역할 설치하시고 해당되는 서버를 추가할 때 뭐 하시면 될까요? AD의 기존 도메인에다가 컨트롤러 추가하기 옵션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뭐 사전에 설치들을 다 해놓고 진행을 했었으면은 뭐 빠르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만 지금 바로 제가 얘기를 드리면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설치가 계속 진행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고요. 설치가 다 완료가 되고 나면은 이제 화면의 중앙 정도에 액티브 디렉토리 도메인 컨트롤러 승격하기라고 하는 링크가 나오게 되고 걔를 클릭하면은 마법사가 등장을 해서 최초 설치 작업이 진행이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제 데모 지금 보여드리는 이 서버는 DC01이라고 보여주는 이 컴퓨터가 첫 번째 도메인 컨트롤러가 될 거고요. 두 번째 도메인 컨트롤러는 DC02라는 이름을 가질 것이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할까 말까 되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윈도우 서버 2008부터는 서버 코어라고 하는 버전을 가지고 있는데요. 즉 GUI가 없는 윈도우가 있습니다. 그 윈도우에서 AD를 어떻게 설치해서 이를 도메인 컨트롤러 승격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세 번째 시나리오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간계상 바로바로 보여드리면 예, 여기서 제가 세 번째 DC를 더블 클릭을 하면은 예, 해당되는 화면이 나오게 되고요. 얘를 로그온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뭐가 나올까요? 커맨드 프롬프트만 올라오는 이런 윈도우가 나타나게 됩니다. 얘를 저희가 서버 코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인증을 받고 들어가 보면 뭐 GUI 시작 버튼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멀뚱하니 커맨드 프롬프트만 올라오게 되고요. 모든 작업을 뭘로 진행하셔야 될까요? 명령으로 진행하는 형태의 윈도우를 서버 코어라고 얘기하고 이 서버 코어 버전을 가지고도 도메인 컨트롤을 생성할 수가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려놓고요. 다시 이쪽으로 가보죠. 예, 여전히 설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이런 녹화본 같은 경우는 제가 옆을 쳐다보고 나중에 잘라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요. 뭐 한 1, 2분만 더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완료가 됐다는 메시지가 나오고요. 이 컴퓨터도 이제 제 얘기를 알고 있습니다. 들어가서 이 서버를 도메인 컨트롤 승격을 클릭하게 되면은 이제 예전에 보았던 DC 프로모의 기본적인 화면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럼 배포 작업을 선택합니다 라는 메시지가 이제는 이해되셔야지 앞선 얘기를 열심히 공부하신 거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얘는 첫 번째 포레스트가 되어야 되고요. 첫 번째 도메인 컨트롤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새 포레스트를 추가한다라고 되어져 있고 그럼 첫 번째 뭘까요? 기존 도메인에 도메인 컨트롤러 추가한다. 내가 도메인이 하나가 있고 여기에 DC를 하나 더 집어넣겠다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기존 포레스트에 새 도메인을 추가한다. 뭘까요? 하나의 도메인 내에 도메인이 있는데 차일드 도메인이나 또 다른 트리루트 도메인을 하나 더 만들겠다는 의미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새로운 걸 만들겠다라고 해서 루트 도메인 이름에서 예, wstp4.com이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액티브 디렉토리는 기본적으로 이름이 도메인 구조로 갖게 됩니다. 이 뒷이야기에서 이제 DNS 관련 얘기를 이어지게 될 것인데요. 여기에 넣는 이름은 실제 존재하는 도메인이 되셔도 되고 존재하지 않는 도메인이 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이제 기업의 선택권에 의거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존재하고 있는 도메인을 넣는 것이 훨씬 더 여러모로 이용하시기가 편리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메인 이름 집어넣고요. 다음을 누르게 되면은 해당 도메인이 예, 똑같은 네트워크 바운더리 안에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요. 없죠. 없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포레스트 기능 수준을 선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윈도우마다 버전이 업그레이드되면서 새로운 기능이 추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랬을 때 해당되는 수준을 하위 버전을 해놓으면 상위 버전의 도메인 컨트롤러의 기능이 하위 버전에 맞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최초 상태에서는 가장 상위 버전이 선택되도록 이 프로그램이 설계가 되어져 있고요. 만약에 기존에 2008 서버에 도메인 컨트롤러가 있다면 추가 도메인으로 들어가는 2016 같은 경우는 2008로 맞춰져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DNS 서버 설치할 거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글로벌 카탈로그가 2008 버전 정도 이후부터는 전부 다 GC가 자동 선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RODC는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렉터리 복원 모드 암호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AD도 하나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서비스가 문제가 생기면은 인증 처리를 못하겠죠. 그때 도메인 컨트롤을 복구할 때 들어오기 위한 로컬 암호를 입력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암호를 입력을 하셔서 AD에 문제가 생겼을 때 로그인할 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다음을 누르시면은 DNS를 체크하고 DNS를 추가적으로 이 서버에 깔고 만들 것이냐에 대한 질문이 나오게 되죠. AD는 DNS가 필수입니다. DNS가 없는 AD는 존재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기종 유닉스나 리눅스에는 DNS를 사용할 수 있지만 지원하는 버전이 좀 어느 정도 제한이 좀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DC에 DNS를 같이 설치하는 것을 저희는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다음을 클릭을 하고요. 해당되는 도메인의 넷바이오스 이름. 도메인 이름과 넷바이오스 이름을 구분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계실 건데 역시나 뒤에 슬라이드에 집어넣어 놨습니다만 넷바이오스라고 하는 것은 윈도우가 옛날에 컴퓨터를 불렀던 이름 방식을 넷바이오스 이름이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AD에서는 도메인 구조를 가져서 뭐뭐뭐.뭐뭐뭐 이런 식의 FQDN이라 표현하죠. Fully Qualified Domain Name이라고 해서 현재 DNS 구조를 갖게 되고요. 옛날과의 호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넷바이오스 이름을 아까 닷컴을 빼고 표시하는 걸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을 클릭하면은 경로를 물어보게 되는데요. AD 데이터베이스가 저장될 경로가 어디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NTDS가 기본적으로 윈도우 폴더 밑에 생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룹 정책을 저장하기 위한 시스버 폴더가 윈도우 폴더 밑에 기본적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대로 넥스트를 누르죠. 그러면 이제 당신이 선택한 게 이 옵션이다. 새 도메인은 wstp4.com이고 새 포레스트로 만들어진다. 그리고 옛날 방식에서는 com을 뺀 wstp4를 얘기를 하고 기능 수준은 포레스트와 도메인 다 최상위 버전을 쓰고 있고 글로벌 카탈로그 지정할 거며 데이터베이스 어디 있고 DNS 만들고 이렇게 한다 되어져 있죠. 근데 항상 안타까운 거는 우리는 이런 메뉴가 나오면 한 번도 안 보고 그냥 뭘 하십니까? 다음을 누르고 설치를 눌러버린다는 겁니다. 그러고 다 깔고 나서 뭐 잘못했네. 그러고 누굴 욕하시죠? 저희를 욕하시고 다시 까는 경우가 되게 많으신데요. 이런 식의 리뷰 패널 같은 경우는 꼭 한 번씩 확인을 하시고 다음을 누르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좋고요. 그럼 이제 이 정보를 가지고 해당되는 컴퓨터에 DC를 깔 수 있는지를 해당 툴이 다시 한 번 더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DNS를 동작시키려면 DNS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러이러한 것들은 깔려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전부 다 하고 있고 네. 설치를 누르면 이제 액티브 디렉토리 도메인 컨트롤러가 설치를 하게 되고 설치가 완료되면 자동으로 해당되는 도메인 컨트롤러 리부팅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후에 네. 두 번째 도메인 컨트롤러를 추가 도메인 컨트롤러로 지정할 거기 때문에 관련된 도구를 설치를 걸어놓고 네, 계속 이어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메인 컨트롤러에 제가 로그인을 해서요. 잠시 이제 사용할 건데요. 커넥트를 누른 다음에 네, 암호를 입력을 하고요. 참 이렇게 꼭 빨리빨리 하고 넘어가려면 화면 잘 안 나오는 거는 예, 항상 머피의 법칙인 것 같습니다. 예, 로컬 세션 관리자 열리고요. 로그인을 하면은 현재 제가 열어놨던 창이 나와서 아까 동일하게 AD에 대한 툴만 깔고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이 와중에 예, 액티브 디렉토리 서버는 잘 설치하고 있고 디렉토리 파티션 이런 단어들이 이제 이해되시죠? 스키마 파티션 만드는 작업이고요. 이게 만들고 나면 뭐 만들까요? 컴퓨레이션 파티션 만들 거고 맞죠? 그 다음에 이제 도메인 파티션 만드는 이런 순서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단어들 하나하나가 AD를 쓰시는데 기본적으로 다 필요한 얘기들이고요. 한 번만 잘 이해해 두시면은 다음에 또 쓰실 때 그렇게 큰 문제 없이 쓸 수 있다라고 전 개인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서버가 빨리 안 올라오네요. 네, 얘를 내버려 두고 일단 내용을 좀 살펴보고 다시 와서 내용을 클릭하도록 하시죠. 그러면 이제 갑자기 또 뜬금없는 SRV 레코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화면을 딱 보니까 얘는 DNS입니다. DNS. 근데 SRB는 뭐의 약자냐면은 서비스 레코드라고 하는 예, 것의 약자인데요. AD에 있는 도메인 컨트롤러가 어떤 IP를 갖고 누구인지를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옛날 같은 경우는 엔티티 같은 경우는 도메인 컨트롤러 브로드캐스트로 찾기도 했습니다. 아니면 지금 거의 안 쓰시는 윈즈 서버라고 하는 서버에다 물어봐서 찾고 있었는데요. 액티브 디렉토리는 액티브 디렉토리 내에서 있는 모든 컴퓨터 것들에 대한 정보를 누구를 통해서 찾냐면은 DNS 서버를 통해서 찾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AD 도메인 컨트롤을 설치할 때 DNS를 같이 설치를 하는 것을 앞서 보셨었고요. 이러면 해당되는 DNS에 뭐가 만들어지냐면 우리 도메인의 DC는 누구다라고 하는 정보들이 자동으로 생성이 되게 됩니다. 이것이 만약에 윈도우 기반의 DNS가 아니라면 수동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측면을 앞서 2기 정도 쓸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원더바가 붙어 있는 레코드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네, 서비스 레코드라 표현합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을 간단하게 보시면, 잠시 제 서버도 보여드릴 건데요. 이 회사의 도메인 이름은 adatum.com이라고 하는, 예, 이름을 갖고 있고요. 여기에 사이트 밑에 런던 HQ 밑에 토론토라고 하는 도메인에 TCP를 쓰는 서비스들이 뭐가 있냐는 겁니다. 오른쪽에 봤더니 글로벌 카탈로그는 런던 서버 2번이다. 커베로스 인증 서버도 런던 서버 2번이다. 그 다음에 LDAP 서버도 런던 서버 2번이다 라고 하는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뭐냐? 가장 오른쪽에 있는 이 숫자들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TCP의 포트 번호를 의미합니다. GC를 갈 때는 3268번을 가야 되는 뜻이고요. 커베로스 갈 때는 88번, LDAP을 갈 때는 389번을 가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 해당 회사에 2개 이상의 도메인 컨트롤러가 존재한다면 이 레코드 값도 2개 이상 존재하게 됩니다. 서비스 로케이션 레코드가요. 그러면 언더바 LDAP. 언더바 TCP.toronto. 뭐. 하면은 해당되는 토론토 도메인에 인증을 하기 위한 서버를 찾을 수가 있다는 뜻이고요. LDAP 서버를 찾을 수가 있다는 것이고 글로벌 카탈로그 서버를 찾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액티브 디렉토리 도메인 컨트롤러를 사용하는 클라이언트나 서버는 AD 서버를 찾기, 즉 도메인 컨트롤러 서버를 찾기 위해서는 AD 레코드들이 만들어져 있는, 더 정확하게는 서비스 로케이션 레코드, SRB 레코드가 만들어져 있는 DNS 서버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런 이유로 앞서 제가 DC를 깔 때 IP 주소의 첫 번째 도메인, DNS 서버 이름이 IP가 자기 자신이 돼야 된다는 것은 DC 입장에서는 이런 데이터를 자기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TCP 정보에 첫 번째 값이 자기 IP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은 그냥 설치를 완료하시면 첫 번째 칸은 127.0.1, 즉 로컬호스트 IP가 들어와서 자기 자신을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간단하게 역시나 보시죠. 네. 그 와중에 이제 DC 2번이 올라왔고요. 제가 여기서 차후에 추가하기 위해서 역할 및 기능 제거 추가해서 2번에다가도 뭘 설치할 거냐? 네. 액티브 디렉토리 도메인 서비스를 설치를 하도록 하죠. 그리고 다음 설치. 그럼 이제 감 잡으셨죠? 해당되는 도메인 컨트롤러가 wstp4.com을 인식하려면 이 2번 서버의 DNS를 누구로 지정을 해줘야 될까요? 1번 서버로 지정을 해주는 작업을 하셔야겠죠. 그런 이유로 여기에 네트워크 및 공유센터에 가서 고정 IP를 입력할 때 누구를 입력해야 된다? 1번 서버의 IP 주소를 DNS 값으로 집어넣으시는 것을, 예,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더넷에, 네, 속성에 들어가서 이 IP는 32번이 될 거고요. 192.168.50.32번 똑같이 게이트웨이 집어넣고 여기다가는 31번을 DNS 값으로 집어넣고 확인 누르고, 확인 누르면 잠시 후에 첫 번째 DC가 설치가 완료가 되면은 해당되는 것을 룩업을 해가지고 DC를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화면 내려보죠. 예, DC 1번이 설치가 완료되고 리부팅이 됐습니다. 그냥 어드미니스트레이터가 아니라 WSTP4 어드미니스트레이터로 로그온을 하라라고 되어져 있고요. 윈도우에서는 도메인 이름 역슬래시 계정 이름이 해당되는 도메인의 정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럼 해당되는 도메인 컨트롤러 1번이 그 와중에 설치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이 1번 서버에는 뭐가 구성이 됐을까요? DNS 서버가 구성이 완료가 되어 있을 거고요. 이 도메인을 지정하는 여러 가지의 서비스 로케이션 레코드 값이 어디에 등록이 되어 있을까요? 해당되는 DC에 설치된 DNS에 등록이 되어져 있겠죠. 그러면 해당되는 DC01의 DNS 관리 도구를 열어보면은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예, 서비스 레코드들이 등록이 되어져 있고 다른 클라이언트나 서버들은 누구를 바라보면서 해당되는 1번 서버의 DNS를 바라보면서 DC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의 작업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네, 제가 잠시 후에 또 클라이언트도 하나 조인을 할 건데요. 이 클라이언트가 도메인에 조인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것도 DNS를 누굴 바라봐야 될까요? 1번 서버를 바라봐야지 1번 서버에 있는 정보를 근간으로 DC를 찾아가지고, 네, 아마 한번 틀렸고요. 근간으로 작업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역시나 얘도 이러한 이유로 해결을 해야 될 것이 DNS 정보가 누굴 바라봐야 된다? 1번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AD에서 발생하는 이슈에 제 기억에 10개 중에 7~8개는 전부 다 DNS 이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D에서 뭔가 잘못 동작하는 것 같다라 그러면요. 해당되는 서버나 DC나 클라이언트가 누구를 바라보는지 AD에 있는 DC의 DNS를 바라보는지를 체크하시는 것이 첫 번째 확인 방법이고요. 여기서 제가 이제는 34번을 쓰죠. 11번. 네. 확인 누르면 이제 얘도 DNS를 바라보게 됐죠. 그런 다음에 이제 다시 제가 1번으로 가서요. 1번 서버에서 제가 DNS 관리 도구를 열어보죠. dns.mgm.msc 열면은 현재 해당된 1번 서버의 DNS를 열게 되고요. 뭐 명령어로 하기 싫으신 분은 여기에 관리라는 메뉴를, 도구라는 메뉴를 클릭을 하면은 이 서버에 설치되어 있는 관리 도구가 다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 DNS를 클릭하셔서 여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TP4DC01이라는 메뉴 안에 WTP4가 나왔고요. 여기에 우리는 손댄 적이 없는 언더바 레코드들이 쭉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 서버에서 글로벌 카탈로그는 WTP4다, 커베로스도 누구다 이런 정보들이 여기에 쭉 이렇게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K패스워드는 PDC 에뮬레이터를 지칭하는 이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서 31번에 들어가 있었던 101번 DNS 서버는 전달자로 등록이 돼서 이렇게 등록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즉 원래 DNS는 해당되는 DNS의 전달자로 등록, 전달자는 뒤에 있습니다. 그쪽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요. IP를 봐야겠죠. 그래서 해당되는 컴퓨터에 아까 제가 DNS를 101번을 넣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실 건데 기억 안 나신 분은 동영상 앞으로 돌려보시면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해당되는 101번이 첫 번째 칸이었는데 해당되는 101번 칸이 어떻게 됐냐. 속성에 가서 TCP/IP 버전 4를 들어가 보면 첫 번째 칸이 127.0.0 자기 자신으로 바뀐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CMD를 열고요. NSLOOKUP을 치면 이게 무슨 뜻인가요? DNS를 찾아보겠다는 뜻이고요. 제가 set_type=src 이건 뭐냐면 SRB 레코드를 룩업해 달라. 언더바 LDAP. 언더바 TCP.WSTP4.com 이렇게 치면은 19168 50.31번이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우리 회사의 도메인 컨트롤러 중에 LDAP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는 31번이다 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 값이 바로 방금 전에 보셨던 이 서비스 레코드 값이라는 것이죠. 그럼 서버가 두 대 이상 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보셔야 되는데요. 이 서버인데요. 아까 오전에 데모, 오전이 아니라 앞선 데모를 했던 내용인데요. 제 서버는 도메인 컨트롤러 몇 대였습니까? 5대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5대. 그러면 DNS에도 5개가 등록이 되어져 있겠죠. 그래서 제 DNS에 koala.com에 언더바 TCP에 갔더니 내 언더바 GC가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 서버들도 목록이 나오고요. 즉, 제 서버에서 GC라는 서비스라는 놈이 이렇게 많다는 겁니다. 똑같이 NSLOOKUP을 치고요. set type equal src 이거 뭐냐면 SRB 레코드 값을 룩업하겠다는 것이 언더바 gc.underbar.tcp.koala.com 치면은 제 서버에서는 이렇게 GC 서비스 하는 애가 5대라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104번 첫 번째로 나왔죠. 다시 치니까 103번 첫 번째 나오고요. 다시 치면은 104번 다시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 뭐를 하냐면 라운드 로비 형태로 부하를 분산시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SRB 레코드는 말씀드린 것처럼 포트 번호가 나오고요. 우선순위, 가중치가 있는데 우선순위는 누가 더 우선해서 접근하게 할 것인가 라는 부분이고 가중치는 동일한 우선순위일 때 누굴 더 많이 접근시킬 것인가에 대한 웨입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서버가 두 대가 있는데 70-30으로 하고 싶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여기 높여버리면 이쪽으로만 계속 가겠죠. 그래서 우선순위가 똑같으면 7-3으로 접속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할 수 있는데요. 얘는 나중에 AD에게 좀 고수가 되시면 필요한 내용이고요. 일단 이 시점에서는 SRB 레코드를 통해서 뭘 할 수 있다? AD의 도메인 컨트롤러가 어디 있는지를 지리를 통해서 찾을 수 있다는 측면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 나오는 이야기에 이해가 되실 겁니다. 클라이언트가 제일 처음에 DC를 어떻게 찾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럼 이제 이해되시죠? 클라이언트가 자기 DNS에 TCP/IP에 등록된 DNS에다가 뭘 물어볼까요? 자기 도메인의 서비스 레코드를 지리를 하겠죠. 그럼 해당되는 DNS가 DC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으면 리턴을 하겠죠. 근데 만약에 이 DNS가 SRB 레코드가 없는 데라면 당연히 모른다 리턴하고 얘는 클라이언트를 오픈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런 얘기 하시죠. 이상하게 클라이언트가 AD에 조인도 안 되고 AD 로그온도 안 된다. 조인도 안 되고 로그온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왜 조인 안 될까요? 해당되는 클라이언트의 DNS가 이 액티브 디렉토리 도메인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되어져 있다면 이 클라이언트가 DNS 룩업을 해가지고 이번에 나오는 LDAP 관련된 서비스 에코더를 다 받아옵니다. 그럼 아까 저 같은 경우에 다섯 개가 나오겠죠. 그러면 안 켜지는 서버도 분명히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버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핑을 쳐봅니다. 다섯 대를. 그래서 살아있는 서버를 찾게 되고요. 이 중에 가장 먼저 리스판스를 한 서버가 시도를 하게 되는 첫 번째 서버로 선택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아직 사이트라는 컨셉을 못 배우셨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분리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DNS의 룩업 결과가 네트워크가 먼 곳에 있는 결과를 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클라이언트가 자기 네트워크와 동일한 DNS 값만 뽑아냅니다. 정확히는 자기 사이트에 있는 것만 쿼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쿼리를. 예. 그런 다음에 역시나 여러 개의 리턴 값이 오게 되면은 5번에서 다시 핑을 하게 되고요. 6번에 보시면 해당되는 클라이언트에는 이제 사용한 도메인 컨트롤러의 이름이 저장이 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질문을 드려볼까요? AD를 사용하는 클라이언트에서 어떤 도메인 컨트롤러에서 인증받았는지를 보는 명령어가 뭔가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명령어 프롬프트에서 set이라는 명령어를 치면 되고요. 역시나 제 컴퓨터에서 네, ns룩업 나와가지고 set이라고 쳐서 보면은요. 여기에 내용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만 로그온 서버라고 하는 항목이 존재하고요. 저는 이 현재 VM은 코알라 DC04번에서 로그온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7번에 이제 앞서 얘기 드렸던 인증 프로세스를 밟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살아있다라고 핑을 받았는데 인증을 시도할 때 꺼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다시 예, 쿼리를 해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 클라이언트가 서울이라는 네트워크에 있다가 부산으로 간 경우도 있을 수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부산에 있는 사이트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다시 앞선 단계를 밟게 됩니다. 머리 아프신 분은 딱히 거시기가 딱 하나밖에 없죠. 클라이언트가 도메인 컨트롤러를 찾는 방법은 무조건 뭘 이용한다? DNS를 이용한다는 것이고요. DNS에서 받아온 값을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랑 가장 가까운 곳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은 살펴보지 않은 내용이지만 눈치 빠르신 분은 아, 최적화된 로그온 방식을 구현하려면 네트워크에 대한 구조를 매핑하는 작업이 추가로 나중에 나오겠구나. 이것을 사이트라고 칭하겠구나라는 얘기를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 그러면 예, 방금 전에 생성한 새로운 액티브 디렉토리 도메인에 클라이언트를 가입시켜보고 이 가입된 이후에 어떻게 도메인에 로그온하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아까 방금 전에 생성한 WSTP4라고 하는 도메인이 왼쪽에 도메인 컨트롤러 1번으로 존재하고 있고요. 오른쪽에는 이제 그냥 클린 인스톨된 윈도우 10 클라이언트 컴퓨터가 있습니다. 그럼 도메인에 가입하시기 위해서는 네, 여기서 이제 내 컴퓨터 등록 정보에 가셔야 되는데요. 가장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이 탐색기란에 넣으시고요. 내 PC에서 속성에 들어가시면 그 컴퓨터 등록 정보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럼 설정에 가셔서 두 개의 버튼 중에 하나를 이용해서 이제 액티브 디렉토리 도메인에 가입하시게 되는데요. 그 전에 먼저 확인해 보실 것이 액티브 디렉토리는 모든 컴퓨터에 대한 룩업을 DNS를 통해서 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었고요. 이 DNS는 이쪽 왼쪽에 있는 액티브 디렉토리 도메인 컨트롤러의 도메인 관련된 DNS가 만들어져 있는지 DNS 관리 도구를 열어보면 됩니다. 그러면 DNS 관리 도구 안에 우리가 만든 도메인의 이름인 wstp4.com이라고 하는 도메인이 존으로 영역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여기에 현재는 네, 그 DC IP 주소밖에 없습니다. 그럼 해당되는 DNS 서버를 클라이언트에서 바라봐야지만 액티브 디렉토리를 알게 되고요.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관련된 정보를 한번 TCP IP 관련 정보에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DHCP를 사용하신다면요. DNS를 그냥 DC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게 되고요. 여러 개의 DC가 존재한다라고 하시면 DNS 역시도 여러 개를 주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5번, 현재 왼쪽 서버가 5번이기 때문에 5번 서버로 DNS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두 가지의 메뉴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단에 있는 것을 누르면 바로 워크그룹, 작업그룹에서 도메인으로 가입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가입을 하시죠. wstp4.com을 치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계정과 암호를 묻는 창이 뜨게 될 건데요. 이렇게 도메인을 가입하시는 것을 상당히 많은 분들께서 아시고 계시는데요. 클라이언트는 이러고 나면은 현재 이 컴퓨터, 즉 클라이언트 컴퓨터에 사용하는 사용자를, 기본 사용자를 관리자로 넣어줘야 될 경우가 되게 많이 존재합니다. 즉, 이러고 나서 컴퓨터 관리 도구를 여셔가지고 이 사용자를 관리자 그룹 안에 집어넣는 작업들을 추가로 하시게 되는데 그럴 필요 없이 클라이언트시라면 네트워크 ID라고 하는 버튼을 누르시면은 여러 가지의 단계를 다 가지고 있는 마법사가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아이디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 컴퓨터는 예, 다른 컴퓨터 연결해서 쓴다. 개인용이다. 라고 됐을 때 당연히 도메인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선택을 하시게 되면 도메인 있다 없다는 질문이 나오게 되고 있는 네트워크 클릭을 하면 이제 도메인에 가입할 때 사용자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AD 도메인에 가입할 수 있는 권한, right은 그 일반 사용자한테도 모두 다 부여가 되어져 있습니다. 사용자는 최대 10대까지의 그 워크스테이션 컴퓨터를 도메인에 가입할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다음을 누르게 되면 여기서 이제 사용자의 이름과 암호를 물어보게 되죠. 그리고 도메인을 묻게 됩니다. 아직은 살펴본 내용은 아닙니다만 여기서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자를 하나 DC에서 만들어 보도록 하죠. DC에서 이제 백승주라고 하는 사용자를 하나 만들 겁니다. 그래서 users라고 하는 컨테이너에 가가지고 네, 버튼을 클릭했더니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요. 백승주라는 사용자를 하나 만들고 얘를 가지고 이쪽에 있는 이제 도메인에서 가입을 해보도록 하죠. 네, 생각보다 빠르게 응답하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여기 DNS에 제가 이 데모를 하기 전, 즉 DC를 만들 때 썼던 IP 주소가 31번이었는데 이 여러 가지 데모를 준비한다고 5번이랑 IP로 바꿔놓았습니다. 근데 DNS에 아까 5번이 31번이라고 하는 3 값이 하나 남아있는 걸 볼 수 있었고요. 이 3 값을 지우도록 하죠. 그래서 이 3 값을 지우고 네, 새로 만들기 사용자를 클릭을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재계정을 하나 만들어 보죠. 이름은 백승주 쓰고요. 계정은 SJBAK 적절하게 사용할 암호를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옵션은 기본적인 옵션 제가 많이 쓰는 옵션으로 바꿔놓고 사용자 하나 생성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다가 제가 만든 계정인 백승주라고 하는 계정에 현재 만들어진 도메인에 이름을 넣고 다음을 누르게 되면은 이 사용자의 컴퓨터가 네 아무거나 이제 틀린 것 같은데요. SJBAK라고 하는 사용자로 사용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고요. 컴퓨터를 바꿔야 될 경우는 이제 여기서 바꾸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요. 그래서 그대로 사용을 하고 도메인 이름은 WSTP4를 쓸 거다. 다음을 누르게 되면은 다시 한번 가입할 수 있는 사용자를 입력하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용자도 가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제 계정을 입력을 했고 어드미니스트레이터 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러고 나면 이 네트워크 아이디라고 하는 마우스에서만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그 사용자의 권한을 할당하는 작업을 도메인 가입과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의 사용자 계정을 사용하시겠습니까? 해서 다음을 눌러봤더니 일반 계정 유저로 쓸 거냐 아니면 어드미니스트레이터스에 넣어줄 것이냐 아니면은 기타 로컬 그룹에 있는 다른 사용자들에 넣어줄 것이냐라는 질문이 나오거든요. 얘는 관리자일 것이다. 그래서 관리자를 선택을 하고 다음 누르게 되면은 마침 그래서 한 번에 그 도메인에 가입을 하면서 해당되는 계정을 로컬 관리자 권한까지도 집어넣어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밑에 있는 변경이라고 하는 그냥 단순하게 도메인에 가입하는 것을 사용을 하셨다면 네 컴퓨터 관리라고 하는 관리 도구를 여셔가지고요. 이 안에서 어드미니스트레이터스 그룹에다가 도메인 계정을 다시 추가해 주시는 작업을 하시는 불편함을 또 추가로 하셔야 되는데 지금 제가 이 네트워크 아이디라는 버튼을 이용해서 해당되는 작업들을 한 방에 진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컴퓨터가 조금 느립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데모하는 머신이 아니라 이 액티브 디렉토리 동영상을 찍는다고 별도의 머신을 준비해 놓고 해당 머신에서 창을 연 거기 때문에 조금 컴퓨터가 느린 것을 양해를 해주시고요. 지금 제가 컴퓨터 관리 도구를 열었습니다. 컴퓨터 관리 도구를 제가 명령어에서 compmgm.msc라고 하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연못을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아니시면은 관리 도구 안에서 직접 컴퓨터 관리 여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이 관리 도구 안에서 할 수 있는 무엇이냐? 여러 가지 뭐 디바이스 세팅 이런 것들을 하실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제가 보실 내용은 무엇이냐면 로컬 어드미니스트레이터스 그룹 안에다가 해당되는 사용자를 집어넣어 준 작업을 네트워크 아이디란 버튼을 안 누르셨다면 이렇게 가셔가지고 그룹에다가 어드미니스트레이터스를 더블 클릭하고 사용자를 추가하는 작업을 별도로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작업이 한꺼번에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도메인에 가입하는 것이 예, 손쉽게 할 수 있고 이것에 대한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한 가지가 DNS를 바라보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 바로 이 작업 속에 들어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 컴퓨터가 이제 부팅을 할 때 어디를 룩업을 하게 될까요? 당연히 왼쪽에 있는 DC1에 있는 DNS를 이용해서 해당되는 DC를 찾게 될 것이고요. DC를 찾고 난 이후에 앞서 살펴보신 PT의 순서대로 네, 핑을 쳐보고 해당되는 DC가 살아있음을 확인하고 해당되는 DC에 이제 로그온 절차를 밟는 이런 기본적인 절차를 밟게 되겠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액티브 디렉토리에 가입하고 액티브티에 로그인한 절차를 살펴보셨고요. 이제는 조금 주제를 바꿔가지고 그러면 AD는 DNS를 사용한다는 점은 잘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 DNS 자체가 뭐냐? 이 지금 액티브 디렉토리의 정석 시리즈는 말 그대로 처음 엔지니어를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기초를 좀 다지고 싶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주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DNS 자체가 뭔지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DNS는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뭐 인터넷에서 www.koala.com 이렇게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실제 주소로는 바뀌어줘야 되죠. 우리가 TCP/IP 통신하기 위해서는 TCP/IP 주소가 있어야 되는데 IP 주소가 숫자로 되어지는 것 때문에 기억하기 되게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걸 기억하기 좋도록 뭔가 어떤 특징적 이름 www. 이런 식의 어떠한 DNS 이름 형태로 바꾸는 것이고요. 이 전체 이름 www.koala.com 이것을 우리가 full qualified domain name, 도메인의 전체 이름이라 표현을 하고 있고요. www가 호스트 이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액티브 디렉토리에서는 이 DNS를 통해 가지고 도메인 내에 있는 도메인 컨트롤러 또는 글로벌 카탈로그를 찾게 되고요. 글로벌 카탈로그나 도메인 컨트롤러는 전부 다 이름으로 찾아지게 됩니다. 즉 호스트 이름으로 찾아지기 때문에 이걸 다시 한번 IP로 바꾸는 절차를 밟게 되고요. 우리가 인터넷에서 예를 들어 koala@outlook.com 이렇게 메일을 보내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outlook.com의 메일 서버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메일 서버를 모르는데도 메일이 발송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잘 수신이 되고요. 즉 메일 환경 내에서 메일 서버를 찾는 거 역시도 뭘 이용하게 되냐면은 바로 DNS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먼저 그럼 메일 서버 보시죠. 제가 여기서 명령 프롬프트 하나 열고요. 제가 NSLOOKUP을 쳐보죠. 그럼 현재 해당되는 제 윈도우 10 컴퓨터는 예, KT DNS에 몰려 있고요. 여기서 우리가 koala.com 이렇게 치면은 말 그대로 www.koala.com을 찾아달라는 뜻이죠. 근데 이거는 A 레코드고요. Set IP call MX. MX는 뭐냐면 메일 서버를 찾아주는 겁니다. outlook.com 메일 서버 뭐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많은 메일 서버의 목록이 나오게 되고 이 IP 주소를 로드 밸런싱 해가면서 접속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즉 DNS가 단순하게 호스트를 IP로 바꿔주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네, 메일 서버를 찾아주기도 하고요. 해당 도메인이 정말 그 사람께 맞는지를 확인하게 할 때 많이 사용하는 뭐 텍스트 레코드가 있다. 그럼 텍스트 레코드도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여러 가지 레코드가 있다는 거죠. 그 중에 AD에서는 예, 서비스 레코드를 사용하고 SRV 레코드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서비스 레코드를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컴퓨터 이름인 게 무엇이냐? 우리가 컴퓨터를 찾을 때 윈도우에서 시작과 실행을 누르시고요. 역슬래시 두 개 긋고 컴퓨터 이름을 치는 것을 되게 많이 하시게 되거든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이쪽에 있는 이제 컴퓨터에서 역슬래시 두 개를 긋고요. 이 안에서 역슬래시 두 개를 긋고 뭐 TP4DC01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니 무슨 뜻입니까? 해당되는 컴퓨터를 접속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해당되는 컴퓨터의 이름이 예, 현재 TP4DC01이 맞다면 해당되는 컴퓨터의 IP 주소를 찾아가지고 접속을 할 수가 있겠죠. 예, DC01이 맞죠. 그렇기 때문에 해당되는 컴퓨터로 잠시 후에 접속이 될 것이고요. 해당되는 창이 빡 하고 뜹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역슬래시 두 개 있고 TP4DC01 이 입력한 이 컴퓨터 이름은 그냥 단순한 컴퓨터 이름이냐? AD를 가입을 하게 되면은 해당되는 이름 다음에는 자동으로 도메인의 이름이 붙게 됩니다. 즉 내가 TP4DC01에 입력을 했지만 실제로는 이 다음에 이러한 그 전미사가 애드된 형태로 되어져 있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 전체에 대한 컴퓨터 이름은 결국에는 DNS에서 찾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윈도우에서 컴퓨터 이름을 칭하는 것이 두 종류가 있는데 액티브 디렉토리에서는 이것을 호스트 이름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호스트 이름은 최대 255자까지 즉 컴퓨터 이름을 255자까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255자 내에 .com 이렇게 되는 것을 이 화면에서 보시는 FQDN Full Qualified Domain Name 전체 이름을 본다는 것이 그 중에 앞부분을 호스트 이름이라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밑에는 넷바이스는 뭐냐? 우리가 가끔씩 컴퓨터 이름을 16자 이상 집어넣어 보시면 15자로 줄여진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상한 숫자가 붙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신 분이 계실 겁니다. 윈도우 같은 경우는 2002 전에는 컴퓨터 이름을 호스트 이름이라 부르지 않았고 이 컴퓨터 이름을 넷바이오스 이름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네, 그 스타크래프트 1 좋아하셨던 분들은 그 서로 친구들이랑 게임하기 위해서 멀티플레이 하실 때 아이패스 엑스패스 말고 넷비라고 하는 프로토콜이 올라오는 것을 옛날에 보신 적이 있으실 건데요. 이 넷바이스 이름을 쓰는 프로토콜이 넷비였었습니다. 이건 인도 NT 때 얘기인데 옛날과의 호환성을 갖기 위해서 아직까지도 윈도우는 컴퓨터 이름을 두 종류로 갖고 있습니다. 하나가 지금 현재 최신 방식으로 AD에 사용하는 호스트 이름, 그 다음에 옛날과 호환되기 위해 사용하는 넷바이스 이름이라는 거죠. 15자 미만으로 쓰실, 이하로 쓰실 경우에는 호스트 이름과 넷바이스 이름은 똑같습니다만 15자 초과, 즉 16자 이상을 쓰게 되면은 넷바이스 이름은 15자까지만 지정을 하게 되고 나머지는 인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AD만 사용하고 윈도우 NT가 없다, 윈도우 95나 98이 없다라고 하시면 지금 부르는 컴퓨터 이름은 전부 다 호스트 이름입니다. 호스트 이름. 그런데 옛날과의 호환성을 하기 위해서 넷바이스 이름을 갖고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옵션 하나 보여드리면요. 컴퓨터에서요. 아이고, 네. AD에 가입되어 있는 컴퓨터라면 내 PC에 아니면 내 서버에 마찬가지로 속성에 들어가 보시면 이 옵션 값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속성에 들어가 보면 이 컴퓨터에 이름이 나오고 컴퓨터 도메인에 가입됐는지 아니면은 네, 제가 방금 이제 스토어도 클릭을 했네요. 가입되어져 있는지 워크그룹인 이런 것도 볼 수 있는 화면도 나오는 거 아까 옆에 있던 윈도우 10에서 제가 로그온 할 때 즉 도메인에 가입할 때 보셨던 화면인데 여기서 볼까요? 그냥 실제 호스트에서 보시죠. 네, 호스트에서 제가 속성에 가서 체인지라 클릭을 하면 이름을 붙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모어를 클릭해보면 이런 메뉴가 있어요. 웬 도메인 멤버십 체인지 할 때 이 DNS 서픽스를 바꾸겠다. 무슨 뜻이냐면은 이 도메인에 소속된 정보가 그 가입 정보가 바뀌면 이 정보도 같이 바꿔달라는 겁니다. 현재 이 컴퓨터는 코알라 HVTP401이라고 이름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 컴퓨터 이름을 찾을 때는 자동으로 이 이름을 붙여서 검색을 하겠다는 뜻이고요. 이거에 관련된 옵션이 또 어디 있냐? TCP/IP의 정보에 보면 또 숨어 있습니다. 여기서 프로퍼티에 네, 어드밴스에 들어가 보면 DNS 항목 있고 제일 밑에 있죠. 이 연결 주소에 DNS 내에 등록하면서 서픽스를 등록, 전미사를 등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즉 우리가 AD 환경이 되게 되면은 자동으로 도메인 이름이 자기의 호스트 이름 뒤에 붙는 형태, 그걸 이제 전미사라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 전미사를 붙여가지고 DNS 룩업을 한 형태로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한글판에도 들어가 보면 네, 여기에 자세히 버튼을 클릭하면은 옛날 이름 방식, 그 다음에 지금 이름 방식에 뒤에 붙이겠다는 이름이 나와 있죠. 그래서 옛날 이름이 15자 미만이기 때문에 TP4DC01이라 나오게 되고 예, 그 다음에 지금 이름은 뒤에 도메인 이름이 DNS 때문에 자동으로 붙어가지고 이런 식의 결과로 이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윈도우 내에는 컴퓨터 이름을 지금 AD에서는 호스트 이름으로 부르고 있고 호스트 이름에 도메인 이름이 붙는 거를 FQDN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옛날과의 호환성을 위해서 넷바이스 이름 구조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도메인 이름을 룩업해주기, IP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DNS라고 하는 서버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DNS에는 이름을 IP로 바꿔주는 정방향 조회가 있고요. IP를 이름으로 바꿔주는 역방향 조회가 있습니다. 정방향 조회가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는 것이죠. 뭐뭐뭐.뭐뭐뭐.com을 IP로 바꿔주는 거. 즉, 뭐뭐뭐. 앞부분, 호스트 부분을 알려주는 레코드를 기본적으로 A레코드라 표현을 하고 있고요. 메일 서버를 알려주는 레코드를 MX레코드라 표현하고 서비스 레코드, 즉 우리가 도메인 컨트롤러가 누구니? 글로벌 카탈로그가 누구니? LDAP 서버가 누구니? 우리가 AD에서 말 그대로 서비스를 찾기 위해서 사용하는 레코드를 서비스 레코드라고 그러는데 이 서비스 레코드는 꼭 AD에서 쓰는 것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 서비스를 찾아가야 될 때 대표적인 것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스카이프 오브 비즈니스, 옛날 링크 서버가 여기에 해당되는데 링크 서버를 클라이언트가 찾으려면 당연히 IP 주소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IP 주소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링크 서버를 찾을 수가 있느냐? DNS에다가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회사의 링크 서버가 누구니? 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것도 네, SRB 레코드가 하는 일이고요. DNS 서버가 누군지에 대한 NS 레코드와 예, 그 다음에 해당되는 DNS의 그 실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의 SOA. 마지막으로 이름이 IP 주소로 매핑되는 것이 아니라 이름이 또 다른 이름으로 매핑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별칭이라 표현을 하죠. CNAME 레코드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잠시 하나씩 보시고요. 그 다음에 IP 주소를 이름으로 바꿔주는 레코드를 PTR 레코드라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DNS가 어떻게 정말로 그 컴퓨터를 찾아갈 것이냐? 클라이언트, 워크스테이션에서 WWW마이크로소프트콤이 누구냐라는 질문을 자기 TCP/IP에 등록되어 있는 DNS에다 물을 겁니다. 그럼 DNS는 자기가 서비스하는, 즉 뭐 예를 들어서 꼬알라닷컴이면 자기 거 얘는 몰라요. 그럼 누군가한테 물어봐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www.microsoft.com을 치게 되면은 com 다음에도 점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숨겨져 있는 것이고요. 이 점 도메인을 루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DNS 서버는 자기가 모르기 때문에 가장 상위 점 도메인 DNS한테 물어봅니다. 제일 첫 번째 뭘 물어보면 역순으로 갑니다. com이 누구니? com은 누구한테 가서 물어볼 수 있니? 그러면은 점 루트 DNS 서버가 com 도메인의 DNS 서버의 IP 주소를 알려줍니다. 그러면 이제 DNS 서버는 다시 com 도메인에 가가지고 뭘 물어볼까요?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하는 영역을 담당하는 DNS 서버가 누구니? 그러면은 com에 있으면 IP 주소 주겠죠? 그럼 이제 microsoft.com에 가가지고 www가 누구니란 질문을 해가지고 받아오는 절차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점으로 잘려져 있는 이 모습,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서 이렇게 잘리고 이렇게 잘리고 제가 말씀드린 여기에 점이 하나 더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점을 찾기 위해서 DNS가 루트, 리루트라는 의미가 점 도메인이라는 뜻이고요. com을 찾기 위해서 여기, 마이크로소프트를 찾기 위해서 여기에 가가지고 실제 얘를 받아오는 절차를 밟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굉장히 쉽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DNS 서버가, 우리 로컬에 있는 깐 DNS 서버가 어떻게 점 도메인을 찾아갈 것이냐, 루트 도메인이라 표현하거든요. 루트 도메인. 그럼 한번 DNS를 한번 바로 보시죠. 아까 전에 제가 DNS 서버를 열어놨죠. 여기 DNS 서버에 서버 이름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속성에 들어가 보면 우리는 손을 댄 적이 없지만 그 DNS가 설치될 때 자동으로 루트 인트라고 하는 값이 등록이 되게 됩니다. 그럼 이곳에 가서 물어보면 점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알려진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를 찾게 되는 셈인 거고요. 그러고 나서 마이크로소프트에 가가지고 뭘 물어볼까요? 말 그대로 www가 누군지를 묻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만약에요, 이거를 몽땅 다 지우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이 DNS는 루트를 모르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하나도 검색할 수 없는, 말 그대로 내부용 DNS로 바뀌게 됩니다. 어떤 분들께서 이런 거 물으세요. 우리 회사 직원들이 아예 인터넷을 못 나가게 보안상 만들고 싶다. 그러면 네트워크도 잘라버리는 방법도 있지만 사용자가 IP 주소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없기 때문에 로컬에 있는 DNS에 루트 인트만 다 날려버리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당연히 해당되는 DNS는 외부 주소를 받아올 수 없어서 서비스를 못하는 셈이 되겠죠. 아니면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어요. 점도 하나의 영역이거든요. 아니, 영역을 설명 안 드렸습니다만 여기다가 만약에 제가 새 영역을 만들고요, 이게 최상위 서버다, 말 그대로 전 세계 어딘가에는 최상위 서버를 관리하는 관리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듯이 여기다가 나는 영역을 만드는데 내 영역의 이름은 점이다, 이렇게 해서 넘어가서 점을 만들게 되면은 이 컴퓨터가 이 DNS가 최상위라 보기 때문에 나는 더 모르다,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최상위 도메인을 알려주는 것을 루트 도메인이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클라이언트가 실제로 www.microsoft.com 이라는 걸 쳤을 때 어떠한 순서로 컴퓨터를 찾아가는지를 정확히 아셔야지 A라고 하는 컴퓨터가 무언가를 못 접속을 못할 때 이게 로컬의 문제인지 DNS 문제인지 네트워크 문제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클라이언트가 www.microsoft.com을 치고 엔터를 치게 되면은 로컬에 있는 호스트 파일을 찾아보게 됩니다. 호스트 파일은 C 드라이브 밑에 윈도우스 밑에 시스템 32 밑에 드라이브스 밑에 ETC에 있습니다. 이 컴퓨터로 바로 찾아보죠. C 윈도우스 밑에 시스템 32 밑에 드라이버스 밑에 ETC 밑에 가보면 호스트스라고 하는 파일이 있고요. 이 호스트스라는 파일을 제가 노트패드로 열어보면은 이렇게 마치 DNS 구조와 같이 비슷한 파일이 존재합니다. 옛날에 DNS가 없을 때는 이런 이름들을 기억을 개개별이 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써놓는 1.1.1.1이 따따따 microsoft.com. 그러면 이 컴퓨터는 www.microsoft.com을 치게 되면 자동으로 1.1.1.1로 가게 됩니다. 즉 이런 파일을 호스트 파일이라 표현하고 C가 이제 기본적으로 윈도우가 설치된 폴더 밑에 시스템 32 밑에 드라이버스 밑에 ETC 밑에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요, 바이러스가 들어와가지고 이 주소를 이렇게 있지도 않은 주소로 집어넣고요, 얘를 update.microsoft.com 이런 식으로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해당되는 컴퓨터는 마이크로소프트 업데이트가 안 되겠죠. 왜요? 이 주소를 찾아가려 그러는데 DNS를 찾아가는 기본적인 방법론 자체가 첫 번째가 호스트 파일을 보는 거기 때문에 호스트 파일에 IP가 있으면 더 이상 진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컴퓨터는 update.microsoft.com은 100.100.100.100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아예 그냥 100.100.100으로 계속 시도를 할 거예요. 그럼 당연히 잘못된 IP이기 때문에 접속이 안 되겠죠. 그럼 이 컴퓨터는 계속 업데이트를 못 받을 수가 있습니다. 즉 악성 코드가 해당되는 컴퓨터가 패치되는 것을 아니면 엔진이 업데이트된 것을 막기 위해서 감염 즉시 권한을 취득해가지고 호스트 파일을 수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두 번째에 있는 요기를 설명을 드렸고요. 첫 번째에 있는 로컬 호스트 네임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은 네, 자기 자신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바로 넘어갔던 뜻이고요. 2번이 지금 설명드리는 겁니다. 호스트 파일이요. 아니면 이미 받아온 것. 그래서 www.microsoft.com을 내가 받아왔어요. 그러면 캐시를 하겠죠. 그냥 항상 물어보게 되면은 서버에 부하가 많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DNS에서는 한번 받아오면은 그걸 로컬에 캐시하는 예,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얼마나 캐시할 것인가는 정보를 갖고 있는 것이 해당된 레코드에 보면은 정보가 안 나오지만 보기에 고급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더 많은 정보를 보여달라고 하는 메뉴가 나오게 되고요. 여기에 이렇게 TTL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고 기본적으로 1시간으로 설계가 되어져 있죠. 이 값은 뭐냐? 한번 받아가면은 받아간 DNS든 클라이언트든 1시간을 캐시하라는 뜻입니다. 그럼 1시간 동안은 다시 DNS로 가지 않고 계속 캐싱한 정보를 읽겠죠. 그럼 이런 일로 발생할 수 있죠. 만약에 서버 IP 주소를 DNS에서 바꿨어요. 클라이언트에서 바뀐 주소를 아는데 최대 얼마 걸릴까요? 1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죠. TTL 값 때문에. 왜요? 한번 받아가면은 그 기간 이상은 더 이상 다시 받아오지 않고 캐시에 가져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IT 관리자가 와가지고 무슨 명령어 씁니까? IP를, DNS를 다 비워달라는 명령어인 ipconfig flush DNS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로컬에는 캐시를 지워주는 경우를 가끔 보셨을 겁니다. 이건 뭐냐? DNS에서 받아온 캐시를 비워라. 이런 뜻인 거죠. 그러고 나서도 컴퓨터를 못 찾았다. 그러면 넷바이오스 이름으로 혹시 캐시를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게 되고요. 넷바이오스 이름을 IP로 바꿔주는 옛날 방식의 이름풀이 서버를 윈즈 서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아마 대부분 많이 모르실 겁니다. 옛날에는 DNS 서버 같은 역할로 넷바이오스 이름을 IP로 바꿔주는 윈즈라고 하는 서버가 있었고요. 이 서버에 가서 물어봅니다. 그러고도 못 찾으면은 자기 서버넷에 브로드캐스트 합니다. 그러고도 못 찾으면은 아까 보셨던 파일 중에 컴퓨터 넷바이오스 이름을 IP로 바꿔주는 파일인 lmhost라고 하는 파일을 룩업을 해서 찾아본다는 거죠. 머리 아프신 분은 2번, 3번 정도만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기에게 등록된 DNS에서 정상적으로 값을 받아오면 이것을 로컬에 캐시합니다. 중요한 사실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물었는데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없다는 것도 캐시를 할까 안 할까요? 없다는 것도 캐시를 합니다. 왜요? 없다는 계속 물어보면 서버가 부하 걸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이든 비정상적이든 값을 가지고 오게 되면은 그것은 그 자체만을 캐시를 하게 됩니다. 그걸 비워주는 명령어가 ipconfig flush DNS라는 것이고요. 그럼 캐시가 있을 장소가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DNS 서버도 받아온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nslookup 쳐가지고 www.koala.com 쳤더니 예, non-authoritative 즉 비권위적인 답변인데 이건 뭐냐? 옛날에 받아온 거 캐시로 보여줬다는 뜻입니다. 그럼 만약에 content.koala.com 이것도 누군가가 받아왔다는 것이네요. 이러한 non-authoritative answer가 없이 아니면은 그 실제로 서비스하는 애가 제공을 했다면 이 정보는 바로 캐시에서 갖고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받아온 정보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즉 DNS 자체에도 캐시가 저장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DNS 전체에 대한 정리인데요. 클라이언트가 묻습니다. 그럼 누구한테 묻죠? 자기 자신한테 묻겠죠. DNS 서버한테 묻겠죠. 그러면 DNS 서버가 자기가 직접 서비스하는 영역이라면 예를 들어서 koala.com인데 koala.com DNS를 묻는다면 바로 답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못한다면 .com으로 가게 되고 .com에서 .dot으로 가게 되고 여기서 .com이나 .edu를 찾고 또 .kr을 찾겠죠. 그리고 kr 서버에 가서 co를 찾을 것이고 co 밑에서 또 서버 이름을 찾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DNS 클라이언트가 DNS 서버로 쿼리하는 것을 재기 쿼리라 표현을 하고요. 서버가 정확한 주소를 찾기 위해 서버 간에 교신하는 것을 반복 쿼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DNS가 찾기 위해서는 DNS 클라이언트, DNS 서버, 루트, 루트 밑에서 개개별 그 서비스라는 영역에 대한 서버들, 마지막으로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영역 서버, 이런 형태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루트 힌트라고 하는 것은 이미 설명드린 것처럼 점을 서비스하는 서버를 루트 힌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DNS 서버의 이름에서 속성에 들어가 보시면 정보가 있었고요. 이것은 DNS 서버를 설치할 때 자동으로 등록이 되게 되고 이 IP가 변경이 되면 윈도우 업데이트를 통해서 업데이트를 계속 해드리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DNS 영역 구조의 최상단을 서비스하는 곳을 루트 서버라고 표현하고 이 루트 서버의 목록을 갖고 있는 것을 루트 힌트라고 표현하게 되죠. 그러면 네. DNS 쿼리 어떻게 하느냐 정리를 합니다. DNS 쿼리는 리커시브 쿼리는 재귀란 뜻이고요. 즉 클라이언트가 서버끼리 서버와 묻는 것을 의미하고요. 서버와 서버 사이에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해서 묻는 것을 재반복 쿼리, 이터네이티브 쿼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클라이언트가 서버에다가 주소를 묻습니다. 주소를. 근데 주소를 물었는데 이 주소가 내 거거나 내 거면 이거는 권위적인 답변이 되는 것이고 내 거가 아니거나 캐시에 있는 거면 권위적이지 않은 답변이 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내 거가 아니면 네. 내 거가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해야겠죠. 내 거면 그냥 리턴해 주면 됩니다. IP를 주거나 없다 라고 답을 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DNS 서버가 클라이언트에게 이건 내 거다 아니다 아니면 찾아주겠다 이 찾아주는 절차가 제일 처음에 캐시를 보게 되고요. 아직은 설명하지 않은 포워더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루트 힌트, 즉 최상단, 점에 가서 KR, KR에 가서 CO, CO에 가서 뭐 꼬알라 이런 식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DNS 서버가 클라이언트가 귀신한 걸 재기 쿼리, 리커시브 쿼리, 서버가 그 해당되는 영역의 최권위자를 찾기 위해서 권위 있는 실제 서비스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서버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반복 쿼리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커시브 쿼리는 이제 슬라이드에서 보시면 정리가 되시죠. 클라이언트가 서버에게 이름을 물어보고 IP를 받는 절차를 재기 쿼리라 표현을 하게 되고요. 내가 없기 때문에 서버를 뒤져가지고 찾아와야 되죠. 그래서 로컬 서버가 mail.conto.com인데 conto.com이 없어요. 그럼 루트에 가서 뭘 물어볼까? 점을 물어보고요. 점에 가서 com을 물어보고요. com에 가서 conto.so를 물어보고 conto.so에 가가지고 데이터를 받아오겠죠. 이 경우에 콘토소가 응답하는 것은 권위 있는 답변이죠. 왜냐하면 서비스 하는 사람이 하는 거니까요. 그러고 나서 로컬 DNS는 해당되는 데이터를 캐시하고 클라이언트로 리턴을 하게 됩니다. 포워더라고 하는 거는요. 조금은 그 쿼리의 어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AD에서 다른 AD를 바라볼 때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도메인 즉 닷컴에 가도 못 물어보는 경우 있잖아요. 그리고 AD 도메인이라면은 당연히 외부 인터넷에 오픈되어져 있는 IP 주소가 아닐 겁니다. 그러면 찾아갈 수가 없죠. 아니면 해당되는 IP를 빠르게 찾기 위해서 자주 쓰는 거라서 바로 얘는 여기 가서 물어보면 된다라고 이정표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꼬알라.com DNS 서버가 있어요. 여기다가 써니.com을 물어보면은 당연히 모르죠. 그러니까 꼬알라.com DNS 서버는 점에 가서 com을 찾고 com에 가서 써니를 찾아가지고 정보를 받아야 됩니다. 그럼 이런 식의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써니.com의 DNS 서버가 어딘지를 알아요. 그리고 너무 자주 써요. 그러면 바로 해당되는 곳으로 예, 정보를 전달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식으로 어떤 조건을 걸거나 아니면 전달할 수 있는 기능을 전달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사내 DNS가 있는데 회사 내 DNS 되게 많아요. 그래서 개개별로 나갔다 오는 것보다 대표 DNS를 만들고 그냥 던지라는 거예요. 막. 그리고 얘가 대표로 받아다가 서버로 주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서버가 또 다른 서버에 재기 쿼리를 보내는 겁니다. 제가 앞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건부 전달을 설명드렸는데 일단 먼저 윈도우 2000에서 나온 전달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반복 쿼리를 하지 않고 그 재기 쿼리 형태로 또 다른 DNS 던지면 걔가 대표로 다 갔다 가서 받아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있죠. 내부 DNS는 있는데 얘는 인터넷으로 바로 공개하기 싫어요. 그리고 인터넷 바로 못 나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DMZ에 있는 DNS로 던져요. 이 둘만 교신하게 만드는 거죠. 이때 해당되는 내부 DNS 입장에서는 DMZ는 DNS가 뭐가 되는 걸까요? 전달자가 되는 셈인 거죠. 전달자 세팅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해당되는 DNS 서버에서요. 예, 오른쪽 버튼 누르면요. 서버 이름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면 아까 속성이 나왔었고요. 속성에서 전달자라고 하는 탭이 있는 거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달자라는 곳에 가보면 이렇게 IP 주소가 있죠.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현재 제 TP4DC01 DNS 서버는 직접 자기가 루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루트로 가는 게 여기 있었죠. 루트로 가는 것이 아니라 19.168.50.101번으로 던져주라는 거예요. 그럼 101번이 대신 반복 쿼리를 해가지고 결과가 나오면 이 서버로 던져주겠죠. 그럼 만약에 제가 만약에 이걸 지워버렸어요. 해당되는 전달자를 안 하겠다 라고 삭제를 해버리게 되면은 이 DNS 서버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직접 인터넷을 헤집어 다니면서 정보를 받아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전달자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DNS의 이런 그 쿼리, 방법론을 효율적으로 하시거나 원하시는 스타일대로 만드실 수도 있고요. 연김에 바로 조건부 전달자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현재 제 wstp4.com은 꼬알라.com을 몰라요. 그때는 여기다 대고요. 제가 명령어 프롬프트를 열고요. cmd 해가지고요. ns룩업 치고요. 꼬알라.com에 도메인 컨트롤을 찾고 싶어요. set type equal srb_ldap.tcp.koala.com 이러면 어디로 갑니까? 인터넷으로 가겠죠. 인터넷 갔기 때문에 koala.com은 도메인 컨트롤러가 없잖아요. 인터넷에 있는 거는요. 그러니까는 koala.com 못 찾는 얘기가 나옵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조건부 전달자, 새 조건부 전달자를 선택한 다음에 koala.com은 예, 루트 가서 묻지 말고 19.168.50.101번에 가서 물어보면 받을 수 있어. 서 확인하고요. 다시 한번 해당되는 정보를 찾아보면은 정보가 룩업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왜요? 여기에 조건부 전달자를 통해 가지고 여기로 가서 정보를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뭔가 영역, 이 하나하나를 영역이라 그러거든요. 영역을 지정해서 어디로 갈지를 지정해 주는 것을 조건부 전달자, 막무가내로 다 그냥 여기로 던져버려라 라고 얘기하는 것을 뭐라 표현합니까? 그냥 전달자라 표현하죠. 그러면 사내에 AD가 두 개가 있어요.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포레스트도 틀려요. 이 둘이 네트워크 어떤 관계를 맺을 거예요. 여기에 있는 사용자들도 얘를 찾아야 되고요. 여기 있는 사용자도 얘를 찾아야 돼요. 이런 경우에 이 양쪽 DNS는 서로를 모르면 무조건 어디로 가나요? 루트까지 갔다 와야 되거든요. 근데 루트가 더 없어요. 그러면 옛날 2000대는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만 전달자를 가지고 핸들링하는 방법 또는 여기에다가 이쪽 영역에 뭐 또 다른 영역을 만들어 서로 연결관계를 맺어주는 거예요. 근데 윈도우 2003 이후부터는 전 조건부 전달자, 컨디셔널 포워드라 표현하는데 조건부 전달자를 사용하면 주소별로 어디 가서 물어오면 된다로 가는 입력 정보를 넣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DNS에서 영역별로 무언가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것을 컨디셔널 포워더, 그냥 전달해 주는 것을 포워더라 표현하는 거죠. 제가 이 두 개를 한꺼번에 지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럼 DNS 서버 캐시를 어떻게 하느냐? 클라이언트가 물어요. 그러면 받아다가 돌려주죠. 이 경우에 TTL 값이 있다는 거죠. TTL 값은 그 해당되는 영역을 서비스하는 서버의 레코드 안에 명시가 돼서 기본적으로 1시간이에요. 그러면 서버가 받아다가 현재 슬라이드 28초인데요. 여기서 28초 동안 캐시를 하겠죠. 그런 28초 이내에는 클라이언트 2번이 다시 묻더라도 서버에 대한 반복 쿼리를 하지 않고 정보를 받아오게 됩니다. 캐시가 서버의 부를 줄이는 데는 장점일 수가 있지만 IP를 변경했을 때 이게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데는 약간의 시간이 소모될 수 있다는 걸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분들이 가끔씩 회사 내에 있는 특정한 외부 주소 하나를 변경을 했는데 인터넷은 클라이언트가 여기로 못 온대요. 그럼 다 뭐밖에 없나요? 전 세계에 있는 DNS 캐시를 다 비워줄 수가 없기 때문에 TTL 값이 끝나서 캐시에서 비워주길 기다리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DNS도 뭐든 대부분의 네트워크 컴포넌트들은 반복적으로 계속하다 받아가게 되면 서버에 부하가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것을 부하를 줄이기 위해서 캐시에 저장을 하라고 하는 옵션들이 대부분 존재하게 되고요. 그런 이유로 약간의 시간이 지나면, 아니 다음날 와보면 담배 하나 피고 오면 해결이 됐다는 것도 다 캐시 때문에 그렇습니다. DNS 값도 무언가를 받아오면 이것을 캐싱한다는 것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